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오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기 위한 새 평화안을 제시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 평화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키예프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새 평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새 평화안을 통해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키예프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을 만난 뒤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전투 격화에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마음을 먹는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타이완 당국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이 이륙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비행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해독한 결과 오른쪽 엔진에 이륙 37초 만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사고기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끄고 재점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다고 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 엔진이 꺼져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타이완 관리들은 사고 여객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과 중국의 부상 등 외교 현안들에 대한 전략을 의회에 오늘 제출합니다. 33쪽에 이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ISIL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등 국제적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상당수의 안보 문제들은 손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독일 뮌헨에서 만나 이란 핵협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만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은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와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3월 24일까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기본 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 협상 시한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은 요르단 조종사 사례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르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어디에 있든 요르단이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 찾아내서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숨진 조종사의 유족들을 만나 요르단은 조국과 국민 그리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생포된 뒤 ISIL에 의해 화형당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제쳐두고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몽상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이 5.24 제재의 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북부 산간,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짓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이런 전략을 몽상으로 일축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5일 VOA에 북한이 양극을 계속 오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로 결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몽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적 성명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 타격, 미국 본토 멸망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거기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공이 북한 쪽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미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some indications of increased engagement between Russia and the DPRK, but our alignment on the core goal.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알고 있고 양국이 관여 수준을 높여간다는 징후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라는 근본 목표에 철저히 이해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면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포기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로이스 위원장이 5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돈 세탁 국가 지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윌리엄 키팅 의원, 공화당의 맷 세먼, 테드 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은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걸핏하면 제재를 사용하는 데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현 상황에서 각국이 지혜를 발휘하고 대화를 촉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 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 5.24 조치는 갈수록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압박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관과 다른 카드와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행사 주소 확인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재 장관은 현재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됐지만 5.24 조치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특히 남북러 합작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봉기약이 성사돼 한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5.24 조치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6.1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야 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 또 약속을 어기더라도 만나서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경제개발구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개방을 한국이 도우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 장관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러시아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가 사실 걱정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 등을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군 단독 공중 전투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인 소어링 이글 훈련이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 소어링 이글은 기습 침투하는 적의 전투기를 저지하고 대규모 공격 편대군으로 가상의 적의 핵심 전력과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훈련에는 지난해 10월 실전 배치된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이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그 외에도 전투기와 전술기 40여 대와 32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소어링 이글 훈련은 지난 2008년부터 한 해 두 차례씩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그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을 이현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연대 공동 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체 김충성 공동대표는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단체를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연합을 하여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 그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연대 활동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각자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 내 30여 개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평소 각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도 북한 정권이 저행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지연아 공동대표는 전 세계 연대에 속해 있는 각 단체의 활동이 북한과 직접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직접 북한과의 연결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직접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붙잡혀 세 차례나 강제 북송됐던 지 대표는 특히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주찬양 공동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 전역 자체가 감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된 정치범 수용소의 수는 뭐 6개, 그 구수는 15만 넘게 밝혀졌지만 솔직히 저는 주위에서 정말 그 갇혀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전 북한 전, 그리고 또 북한 전역의 실태가 저희는 그 감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대표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멈추는 일은 탈북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탈북자들과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함께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 네.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전 세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가기밀 절취 혐의로 구금했던 캐나다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의 석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단둥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지난해 구금된 캐나다인 줄리아 까레트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금됐던 남편 케빈 가레트 씨는 풀려나지 못한 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줄리아 씨와 남편 케빈 가레트 씨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아 씨는 1년간 중국 출국이 금지된 채 보석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영사 업무 담당 차관실은 앞서 지난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줄리아 씨의 석방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중국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계속 구금 중인 케빈 가레트 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중반의 가레트 씨 부부는 지난 8월 초 중국 국가기밀을 훔친 혐의로 전격 체포돼 기소 절차 없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기독교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로 1984년부터 중국에서 영어교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단둥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레트 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중국법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기밀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와 중국 정부에 이 사안을 외교적 차원에서 긴밀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중 국경 도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투먼의 두만강기술전문학교 교장인 한국계 피터 한 씨가 거의 8개월째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2년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현지에 학교를 설립한 뒤 북한의 여러 빵 공장과 비료 공장 등을 세우는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교장의 구금과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 강화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근래 들어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모두 11억 3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섬유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2.4% 감소한 데는 석탄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경색된 북중 관계가 양국 교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석탄에 관한 한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북한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들 역시 지난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탄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 환경 규제마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석탄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기하고 10월부터 3에서 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새 환경 정책도 북한의 석탄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석탄 소비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오는 2020년까지 62%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오는 2030년 이후 무공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는데 협정 발효 2년 뒤부터는 석탄 수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트라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또 열악한 채탄 장비와 수송수단, 미숙련 인력의 강제 동원, 또 자본과 기술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석탄 채굴량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인 Feed the Children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Feed the Children은 또 북한의 상주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지난해 북한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tarted work there and we have shipped now 4 containers so far. So again, it's a new program. However, we've provided a little over 575,000 meals.
고든 씨는 4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Feed the Children의 대북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Feed the Children이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로 불리는 영양 강화 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입니다. 고든 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는 바이타밀을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며 아이들은 쌀밥보다 더 특별식으로 반겼다고 전했습니다. 고든 씨에 따르면 바이타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가격은 미화 5천 달러로 한 봉지당 3센트에 해당합니다. 고든 씨는 지난해 7월 지원품 분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9개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당시 고아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강화된 바이타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지원에 대해 여러 번 감사를 표하며 더욱 많은 지원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든 씨는 앞으로 식량 외에 구충제와 비타민 A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며 대북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expanding the program, working first with the orphanages, and then expanding to the schools.
우선 고아원들과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 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든 씨는 특히 Feed the Children이 북한의 상주 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 측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기구들과 유럽의 6개 구호단체들만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고든 씨는 어떤 아이도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Feed the Children의 설립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 이상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에 설립된 Feed the Children은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20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이 단체를 미국에서 24번째로 큰 자선단체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6일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고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번 자료에서 권 원장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콩 등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총 498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도정하기 전 기준의 594만 톤을 도정 후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으로 이모작 작황이 저조해 전망치보다 생산량이 적었지만 가을 작황이 무난해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생산이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 405만 톤에서 2001년 257만 톤까지 떨어졌지만 2004년부터는 대체로 400만 톤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11년 422만 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엔 445만 톤, 2013년 484만 톤, 그리고 지난해 498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본원장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농사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비료와 농자재 공급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둔 게 일정 수준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포전 담당제와 같은 개혁적 조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년 초반에는 국제사회 지원에 의해서 북한이 거의 이제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가 한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움에 다시 이제 처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북한의 이제 외부의 지원이 아니고 자체 내륙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식량 공급량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체 수확량이 적었던 2007년까지는 수입과 국제사회 지원 덕택에 주민들의 최소 수요량만큼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외부 지원 감소로 7년 연속 수요량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생산량이 최근 20년 사이 최대인 지난해에도 식량과 종자, 사료 등을 포함한 최소 곡물 수요량은 537만 톤으로 추정됐지만 공급량은 자체 수확량에 수입과 외부 지원을 합쳐도 8만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개인 영농인 이른바 소토지 경작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북한 당국의 농업 중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자연재해와 같은 큰 변수만 없다면 올해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인들의 식생활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훨씬 양호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식단이 5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년 전인 1961년에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1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문사회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은 또 베트남과 함께 2011년에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두 나라의 식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습니다.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1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습니다.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4%에서 26%로 6.5배 늘었습니다. 중국도 열량 섭취가 1961년 1415kcal에서 2011년 3073kcal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이 50년 전 57%에서 47%로 크게 줄었고 고기 비중은 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kcal를 섭취해 2011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50년간 열량 섭취는 26% 늘어 3,641kcal에 달했습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0년 사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섭취는 200% 이상 늘어난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식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현재 하루 열량 섭취는 미국이 3,641kcal로 가장 많은 반면 소말리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95kcal로 가장 적었습니다. 식단에서 곡물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63%인 북한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21%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식단은 곡물보다는 채소, 고기, 우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인도로 하루 식단의 1%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독일로 하루 열량 섭취의 7%를 술에서 보충했으며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여성들의 만혼과 저출산 현상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표현하는 인구 절벽 관련 기사가 크게 다뤄져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자, 이 늦은 결혼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때문에 한국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나라를 이끌어갈 생산 가능한 인구가 수년 내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그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어서 한국이 고령사회가 된다는 그 예측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5세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2017년에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0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요. 2031년이 되면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차 기본 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만큼 이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저출산 문제 출발점을 늦은 결혼이 자연스러워진 이 만우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니까 출산도 늦어지고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건데요.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은 자녀 수가 평균 2명인데 35에서 39살 사이에 결혼한 여성 평균 자녀 수가 0.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 정부가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늦은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늦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은 것도 문제라는 인식인데요.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취직을 못해서 결혼을 미루는 문제 등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빌려줄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결혼에 이어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믿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는 등 결혼과 출산, 보육도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이고요. 2020년까지는 1.4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절벽 위기에 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8만 6천 명이라는 정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집계한 통계 자료인데요. 공부할 수 있는 유학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8만 6,41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군요.
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 참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대학가가 몰려있는 서울 신촌 거리에 나가보면요. 또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걸어다니는 학생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모습인데요. 지난 2011년 8만 8,400여 명으로 최고점에 올랐던 이후 지난 3년 동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가 지난해 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답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까운 중국이 단연 최고입니다.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조선족을 포함해서 5만 5,008명으로 가장 많고요. 베트남이 5,177명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3,700여 명이 되고요. 일본이 2,140여 명, 미국도 1,081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서 1,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의 연세대학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이 2,300여 명인데 이를 포함해서 모두 4,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게 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어나 한국학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을 찾아온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파 청년들을 길러낸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요즘은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적극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학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도 설립하고요. 또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 2월의 첫 번째 금요일 한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는 별도의 졸업 행사 없이 상급 학교에 배치 않는다는 그 통지서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한국에서 졸업식을 참여해보고 참 어리둥절할 정도의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요즘 한국의 졸업식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죠?
네,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이나 교실에 모여서 뭐 공식적인 졸업 행사를 하고 후배가 선배 졸업생을 보내는 송사를 하면은 졸업생이 답사를 하는 그리고 뭐 선생님과 후배들이 서로 막 눈물 받아가 되는 졸업식이 예전의 모습이라면
네.
요즘은 졸업 행사의 형식이 아주 다채로워졌습니다. 슬프기보다는 기쁘고 활기찬 분위기에 가까운데요. 예전에는 뭐 졸업장, 개근상, 모범상 이런 상의 이름이 비슷비슷했다면 요즘 학교마다 아주 특색 있는 상으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생 자신이 스스로에게 칭찬할 부분을 기록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상을 받는 그 셀프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고요.
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과 부모가 나란히 앉아서 함께 졸업의 기쁨과 감사를 하는 졸업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6.25 전쟁 때 천막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 설립의 바탕을 마련해줬던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750달러의 장학금도 전달하고요. 졸업생을 특별히 격려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르단군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시리아, 이라크에 공습을 벌였다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오늘 나와 있는 주요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요르단군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에 대해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요르단이 자국조 종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요르단 ISIL이 지난해 12월 생포한 자국조 종사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한 후 압둘라 국왕이 직접 그 땅을 뒤흔드는 보복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요르단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나세르 주대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은 ISIL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비겁한 테러 분자인 ISIL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이 앞서 ISIL이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테러범들도 처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ISIL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와 연계된 요르단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테러범들이었는데요. ISIL이 요르단 조종사 살해 동영상을 공개한 3일 이들 테러범 2명에 대한 형을 즉각 집행했습니다. 또 어제 공습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요르단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ISIL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군의 공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F-16 전투기 20여 대가 공습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 정부는 관영 텔레비전을 통해 출격에 앞서 ISIL을 공격할 폭탄에 ISIL은 이슬람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써놓는 장면, 또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또 공중에서 촬영한 ISIL 목표물 타격 장면 등을 곧바로 내보냈습니다. 공습 작전명은 ISIL에 희생된 조종사인 마즈 알카스베 중위의 이름을 따라서 순교자 마즈로 정해졌고요. 공습은 특히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와 데이르 에조르의 유전지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군은 ISIL의 무기고와 군사훈련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ISIL 사령관 등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미군도 요르단의 공습을 지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군은 폭격에 필요한 정보와 감시, 정찰, 그리고 목표물 식별 임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요르단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앞서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군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압둘라 국왕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한 방위협력 각서에는 두 나라의 방위협력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미국이 요르단에 매년 4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미군이 구조 임무를 띤 부대를 이라크 북부에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이번에 요르단 조종사가 ISIL에 붙잡혀 살해되면서 중동의 공습 참여국들이 자국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ISIL에 살해된 요르단 조종사는 지난해 12월 24일 F-16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비상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지상에 있었던 ISIL 대원들에게 붙잡혔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는 공습 참여를 중단하고 지원 임무만을 제공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군이 쿠웨이트에 배치됐던 수색 구조용 군용기와 병력을 이라크 북부로 전진 배치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만났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는데요. 두 사람이 길게 대화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도회 연설머리에서 달라이라마를 성화 이렇게 놀려 오펴서 지칭하고 또 좋은 것을 특별히 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달라이라마도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합장을 하면서 답례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달라이라마가 자비를 실천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도회 후에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대화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는데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달라이라마와 비공개로 회동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개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이 이번 만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민족 감정에 관련된 것이라며 어떤 국가 지도자도 형식에 상관없이 달라이라마와 만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내정 간섭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야기 미국사 Pops English가 방송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서울대학교와 남북하나재단이 2월 2일부터 6일까지 탈북청소년 30명과 서울대 재학생 30명이 함께하는 제1회 탈북청소년 예비대학을 개최한 소식 알아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저희한테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네,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또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샘 스미스의 노래 I'm not the only one의 가사 해석해보고 여러 가지 뒷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아니에요라 이런 노래인데 오는 일요일 8일 밤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신인 가수 등 무려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있는 화제의 노래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uck it up, suck it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기침을 하자 제가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아유, 너 목소리가 영 안 좋구나.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감 시간에 맞춰줘야 할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아파도 꼭 참고 처리해야지 라고 하자 제가 Oh, that's too bad. 아이고, 힘들어 어쩌니? 라고 했죠. 네, 오늘의 표현 suck it up. Suck it up.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Today's expression is suck, S-U-C-K, suck, it, I-T, it, up, U-P, up,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means to accept and deal with an unpleasant or difficult situation. It basically means that you control your emotions when dealing with hardships. 네, suck it up은 어렵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을 잘 받아들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자신을 추스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잘 견뎌내다, 꾹 참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기침을 하며 아프지만 꾹 참고 일을 해야 한다.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I know you get nervous speaking in public, but don't worry. Suck it up and you'll be just fine 라고 하면
대중 앞에서 말하려면 긴장이야 되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잘 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sound horrible. You need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Oh, I wish, but I have a big deadline I need to meet. So I'm going to just suck it up and deal with it.
Let's review. Suck it up means to accept and deal with an unpleasant or difficult situation.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